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쉽게 바꿔 말하면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쉬운 대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꿔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떨 때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지시는가요? 보통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 신앙이, 내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자꾸 세상의 유혹에 지는 것만 같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예전에는 보통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해봐 라든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성경을 더 읽어봐. 혹은 이번에 한번 금식 기도를 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보는 건 어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한번 해봐 등등 내가 신앙생활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대답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번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답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온 순간 믿음이 생겨서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것을 했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왔던지,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러 왔다가든지, 교회에 한번 나왔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의 모든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해보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금 내 신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어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함께 있다 보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받으려면 진심과 간절함과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구하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자꾸 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는 어휴, 아직 멀었구나. 믿음이 없어. 라는 시선과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혹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봐. 나도 열심히 사모했더니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고 구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니 너는 아직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들렸습니다. 너는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고 너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도 않아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은혜가 꼭 필요한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진심,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구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려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진심과 열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노력과 진심이 없으면 안 되고 또한 기도, 예배, 말씀 읽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해야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은혜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어떤 삶도 삶에서의 치열함도 고민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갈라디아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들인데 왜 갈라디아인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유혹자들의 꾀에 넘어갔을까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나는 이만큼 지금 자라왔기에 쉽게 왜 못 믿지? 성경에도 주위를 둘러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믿고 싶은 사람들은 간절합니다. 진심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봤을까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족함과 나약함을 느낍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드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한 진심과 열심과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없으니 그런 고민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이 제대로 지도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신앙에 만족이 오는 것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죄인으로 살기 싫었고 의롭게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인의 갈급함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던 중에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며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갈라디아인들은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과 대답, 노력, 진심 이런 것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고민은 잘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더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늘 흔들리고 부족하고 나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무엇인가 찾게 되었고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지키면 된다더라, 받으면 된다더라, 저것만 잘하면 된다더라, 만족할 수 있다더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갈라디아인들은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며 그 노력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행위와 노력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밝히 보이지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게 되고 그 행동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보상이 되며 하나님께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 되고 신앙생활은 결국 그것을 받아내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노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에는 그것이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할례와 율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진심과 열심을 표현하고자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롭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율법은 지켰어, 할례를 받았어 라고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율법이라는 시험이 더 편하고 명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의로운 것 같지 않을 때, 나는 율법을 지켰지, 나는 할례를 받았지, 그러니까 괜찮아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고민, 삶에서의 치열함이 오히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노력하게 되고 신앙에 있어서 더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 같지만 지켰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난 지켰으니 의롭고 넌 지키지 않았으니 의롭지 않아, 난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다 보니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 삶에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고 더 나아가 율법이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누구도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를 바울은 3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혔던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율법으로 판단받는 인생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진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즉 아무런 조건과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두 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3장 2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보고 듣고 믿은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을 보거나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진심과 열심으로 기도하며 구했더니 은혜를 주시던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말씀에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교회를 통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교회에서 들었고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의 입장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루시고 그 백성들에게 너네 이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통해 하실까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어 다른 조건을 만드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조건을 두어 은혜와 선물을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예배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은혜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으신 것을 우리는 듣고 본 것뿐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노력과 진심과 열심과 상관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 예배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이루어야만, 내 열심을 보여야만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담으신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야만 하고 그 조건과 기준을 채우기 위해 흔히 말하는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생기게 됩니다. 고난도 있고 또한 반대로 기쁨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경험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함께 견디며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질문한 누군가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해야 해. 이런 것들을 하면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보았던 은혜, 내가 들었던 은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분이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보고 듣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담으신 은혜를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